에스겔서 37장 26절에서 28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그 전에 몇 차례의 선제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백성들 중에 귀족이나 또 종교적 위치의 높은 자제들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잡혀가게 되는데 그 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고 선지 사역을 감당하는 인물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 왕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시기에 비참한 시기에 선지 사역을 감당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유다 본토에 남아서 나라의 그 멸망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백성들이나 또 이미 그 이방 나라에 붙잡혀 가서 멀리서 나라의 멸망 소식을 듣는 백성들이나 그 마음속에 거대하게 일어나는 슬픔과 그 마음의 착잡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워졌던 그 나라의 망함, 그리고 또 주변 나라에서 저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였는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던 자들이었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분명히 이런 질문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망하고야 말 하나님의 나라를 왜 세우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던 남유다도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떠나셨다라고 하는 이해가 앞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셨는가, 왜 이 백성들을 떠나셨는가라고 하는 내용은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이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심판을 행하셨는가? 예레미야 2장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았다고, 우상을 숭배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 백성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5장에 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구약 성경 1056쪽 예레미야서 5장 1절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두 가지의 죄악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거리에 다니는 사람 중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 예루살렘을 내가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한 명을 찾으시는데 그 한 명이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하고 타락했었는지를 분명하게 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유황불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한 성읍입니다. 가장 극악하고 가장 처절한 죄악 중에 빠졌던 대표적인 성읍을 이야기하라 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합니다. 이 성읍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할 수 있습니까? 이 성읍에 의인 50이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는다. 그 의인을 인하여서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결국 그 50명이 몇 명까지 떨어지죠? 45명, 40명, 30명, 20명, 결국 10명까지 떨어집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의인 10명을 인하여서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합니다. 대표적인 죄악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하나님은 의인 10명을 찾으셨는데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읍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명이 없어서 하나님은 이 성읍을 죄악된 성읍이라 말씀하시고 심판하신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다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다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합니다. 그들의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든 것이 다 거짓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멸망을 당할 이 시기에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그 시기에도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구나.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 종교적인 모습, 외적인 조건으로 볼 때에는 어느 것 하나 나무랄 것이 없지만 정말 이 예배, 이 제사, 이 찬양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인가? 너희의 안에, 너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나온 기쁨과 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인정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 인정과 신앙 고백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들의 예배, 이들의 제사, 이들의 찬양은 헛된 공간을 채우는 그들의 종교적인 자기 만족에 빠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거짓 맹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서의 특별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26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 구약성경 1091조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91조 예레미야서 2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유다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 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서 26장은 매우 귀한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요소인 회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고 동시에 심판이 말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비단 예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의 입술만을 통하여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시대를 거쳐오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었고 어떻게 보냈느냐고 말씀하시죠? 꾸준히 보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꾸준히 보내다 말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보내고 그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같은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산다. 이 길이 참된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너희에게 생명의 길이다.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외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약속해 주시기를 너희가 아무리 죄악된 길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 길에서 돌이켜 돌아오면 너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올바로 세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면 심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꾸준히 외쳐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처음부터 듣지 않았던 것 같이 옆에서 누가 열심히 떠들고 있지만 그것을 전혀 듣지 못하는 것 같이 자기에게 하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미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이제 설교니까 집에서도 이제 이렇게 설교 내용을 놓고 이제 묵상하고 하는데 우리 작은 아이는 시험 기간하고 이제 맞물렸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고 있고 밖에서는 아내가 작은 아이 이제 시험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온도계에 대한 그 시험 내용이 범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온도계를 설명하고 문제는 설명을 주면 그 온도계가 뭔지 맞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도 반복하고 떠들어갖고 저도 다 외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0번 넘게는 한 것 같아요. 이마에 붙여서 그 색깔의 변화를 보고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가 있습니다. 액정 온도계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화면에 숫자가 나와서 온도를 알 수 있는 디지털 온도계가 있고 측정할 지역에 적외선을 쏘아서 온도를 그 확인하는 저도 봐야 되네요. 적외선 온도계가 있다고 이렇게 반복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번 반복했으니까 문제를 내야죠. 숫자가 나오는 온도계가 뭐라고? 뭐예요? 여기도 반복해야 돼? 뭐라고 그랬어요? 디지털 온도계죠. 우리 아이의 답은 이거였습니다. 보기 좋게 숫자가 나오는 온도계는 뭐? 좋은 온도계. 그냥 뭐 생각하지도 않고 대뜸 나온 것이 좋은 온도계입니다. 좋은 온도계. 지금 공부했잖아요. 수없이 반복했잖아요. 고민. 아, 그게 뭐였지? 아까 들은 것 같은데. 디 뭐였나? 이런 고민 없이 앞에 거는 아예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이 여기고 무슨 온도계? 좋은 온도계. 그냥 즉각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웃으면서 이렇게 설교를 봤는데 딱 맞물린 게 여기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꾸준히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범하고 있는 죄가 무엇이냐 말씀하시고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시고 너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서는 너희가 용서를 빌고 너희가 회개하고 내 앞에 돌아오면 다시금 너희를 내 백성이라 칭하고 내가 끌어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쉬지 않고 주셨는데 이 선지자들의 외침과 말씀은 전혀 들은 적도 없는 것 같이 일체의 반응을 하지 않고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죄된 길, 악한 길, 내 마음의 합한 길 거기로만 쫓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의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향하여서 반복되고 반복되는 하나님의 선포를 듣고도 조금도 미동치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들과 상관없는 듯이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리라 선언하신 만큼 그 나라는 망했습니다. 정말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이 나라 백성들은 비참하게 그 비참함 속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질문이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렇게 망해버리고야 말 나라를 왜 세우셨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또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이제 망했는데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뜻이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달라집니다. 에스겔서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179쪽 에스겔서 20장 33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3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니라. 그리고 우리가 읽으면서 1차적으로 느끼기에 심판의 말씀, 우리가 받기에, 우리 심령에 받기에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앞뒤 문맥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심정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를 심판하여서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거나 아니면 너희를 극악한 주인 밑에 있는 노예같이 아주 심각하게 그리고 아주 힘들게 내가 노예와 같이 다스리겠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버리고 나에게서 멀리 떠나고자 하는 너희의 행동과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계획을 수포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렵죠? 어렵나요? 너희가 내게 불순종하고 나의 통치를 거절하고 있지만 내가 징계나 심판 이런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라도 너희가 다시 나의 통치를 받는 나의 다스림을 받는 내 백성의 자리로 내가 이끌어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셀 때 쓰는 막대와 같이 내가 너희 하나하나를 내가 세고 내게로 이끌어드리겠다. 너와 나를 끈으로 하나 묶어서 너희가 도저히 내게서 도망할 수 없도록 내가 하겠다. 중간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상 한번 섬겨봐라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그게 우상 섬기라고 보내는 게 아닙니다. 가서 너희가 봐라. 거기가 정말 좋은 곳인지, 거기에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신이 있는지 너희가 한번 확인해봐라 이거예요. 가서 보고 거기가 아니고 정말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돌아와라. 나는 언제든지 너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 말씀. 이 말씀이 내가 너희를 분명히 다스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유다의 멸망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계속된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반복하는 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죠. 그러나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하심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 백성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너희들 내 말 듣지 않고 도망갔니? 가서 고생해봐라.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너희가 나 아닌 다른 곳으로 너희의 유익이나 가치를 삼으려고 하느냐? 그곳 쫓아가서 망해버려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유다가 멸망한 것은 그들의 죄가 크고 중해서라는 이유보다 하나님의 징계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모르는 그들의 완고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라도 이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회복 불능에 빠지기까지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자기 백성이 크고 중한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기신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맞다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의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들쑥날쑥한 이스라엘의 역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아니면 이후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서도 이들이 얼마나 손바닥 뒤집듯이 하나님을 쫓았다가 떠났다가 반복해서 했는지 너무나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 온 마음과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하죠. 승리가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애굽의 떡과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갈증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을 원망을 하다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먹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두 손 들고 춤을 추는 사람들입니다. 반복되는 하나님의 뜻에 쫓았다가 또 그 뜻에 반해했다가 그런 반복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이러한 들쑥날쑥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불변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볼 때는 자신들 마음에 좋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가서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 부르다가 조금만 자기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하나님이 서운하다 하면은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원망하고 비난하는 자리에 마음껏 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은혜의 영역 안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밖에 떠나서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는 민족이었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분명합니다.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발자취를 보면 그 고백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택하시고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이 조상과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이끌어내시고 온갖 어려운 길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이시고 다른 민족이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과 영적인 계약, 영적인 약속을 맺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쫓아가서 잡아오겠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를 징계하고 혼내서라도 다시금 내 백성으로 돌아오도록 내가 열심을 내겠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 삼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고집을 부리시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게서 그 누구도 이 계획과 이 결심을 바꿀 존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내 백성이라. 내 이름을 걸고 이 일을 내가 행하겠다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시고 망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세상은 하나님을 약속을 파괴한 신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한 신이라고 손가락질 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손상이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가 멸망되어 포로로 붙잡혀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것은 아닙니다. 징계와 심판이 있었지만 저주 가운데 영원히 떨쳐버릴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될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한 징계와 심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망한 것이 아니라 언약 위에서 굳건히 더욱더 새롭게 회복될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훼파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전 이전에는 성막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율법과 규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을 만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고 싶으시다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성막입니다. 크기가 8평밖에 되지 않는 그 텐트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초월이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임재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 백성들 가운데 왕으로서 거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것이 성막입니다. 같은 의미로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좌소입니다. 그것이 성전입니다. 에스겔서 맨 뒤에 보면 성전 건축 설계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설계도입니다. 성전을 새롭게 재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 택한 백성들 가운데 다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이런 말과 같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겁니다.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에스겔서 10장에서는 주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셨고 없으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에스겔서 마지막에 와서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주의 영광이 온 성전을 채우신다. 말씀합니다. 영광스럽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작정하신 그 부르신 백성들에 대하여서 내가 이 백성을 견고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다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의 인생과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서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그 백성들의 인생과 삶을 친히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에 서 있는 자들인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깊이와 그 넓이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면 어찌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가? 내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어떤 예쁜 짓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 영원 전부터 부르셨는가? 나는 이러이러한 잘못을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었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길을 떠난 적이 수없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죄악을 범한 그 자리까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다시금 이끌고 가시는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이다. 그거 외에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나 본인조차도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모릅니다. 신비함입니다. 신비함 그 자체입니다. 오늘 우리 어디서 있는 겁니까? 우리의 생애가 어디에 서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그 버린 자리에 처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그 죄된 자리까지 하나님이 찾아올 수 있을까? 왜요?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아무 말씀 없이 죽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 안에서의 기쁨, 즐거움, 넉넉히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눈치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생애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는 책임보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그 책임에 하나님은 전적인 열심을 다하고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그 일을 해나가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잘못할 때 징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망하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그 일을 하십니다. 돌아오라고. 세상이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없는 것을 찾을 수 있느냐? 찾을 수 없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곁에까지 오셔서 나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된 기쁨과 즐거움,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자리, 어떠한 여건, 어떠한 처지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복된 자리, 우리에게 허락된 소망 놓치지 마시고 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로 한 그 모든 은혜와 은총을 우리의 생애 속에서 넉넉히 누리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른 것 같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로 여호와의 영광이 되게 하신 그 일에 우리의 생애가 녹아 들어가서 그 영광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죄악되고 헛된 자리에서 쓰러져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내 자녀라 부르시고 우리의 생애를 붙잡아 주시니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자로서 하나님의 작정 안에 부르신 그 백성으로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그 열심과 그 강력한 의지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 받는 자로 살아간다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며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주와 언약으로 맺어져 있는 자로 있다는 사실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